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젊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서 이 지중해 있는 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살람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 가운데에서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소를 옮겼죠.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섬을 가로질러서 약 한 180km를 지나면 이 살라미는 이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 접경 지역의 섬인데 더 지중해 안쪽으로 완전히 그 가운데를 지나서 남서쪽 끝에 붙어 있는 바보 파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그리스의 유명한 여신이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 여신의 웅장한 신전이 있었던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어두운 도시에 복음의 밝은 등불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만나죠. 여러분, 바 예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이름 중에서 이 바가 앞에 붙은 사람이 몇 명 있죠?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고, 바가 앞에 붙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럼 바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칭 구원자,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사마리아에서 마술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술사가 그 능력을 행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만나죠. 이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백성들을 놀라게 해서 자칭 큰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는 큰 자다,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것을 선포했을 때 그 능력이 그것을 도와주고 믿도록 하고 환호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마술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의 말을 믿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의 목적은 자기의 그 위대함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니까 나중에는 그가 빌립 집사를 따르는 듯 했지만 성령을 주는 그 권능을,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권능을 달라고 그가 요구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시몬에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에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도에 너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넌 받을 유업이 없고 분깃이 없다. 이런 말을 선포한 것이, 그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크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실 아무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예수였다. 그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굽은 길로 인도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바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미혹이 되어 있습니까? 총독이 미혹되었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누가요? 바 예수,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었지만 이 바보 지역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총독이 그것을, 그 소문을 들을 때까지. 저잣거리에서, 시장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정신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높이 있는 총독이 알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러오라.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총독의 관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뜯어보니까요, 우연히 그날 갔더니 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바로 옆에 두고 봉급도 주고 혜택을 주어서 이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듯 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로 이 사람의 하는 말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인지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인지 분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로마 제국에서 한 지역의 총독이 된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새 한국을 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요. 점을 보러 다녀요. 2017년에 이 통계를 보니까요, 무속인들 그리고 점 보는 사람들을 그 개수해 보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100만 명 이상이 있다래요. 2017년에 공무원 숫자하고 그 무당, 그 무속인, 그 역술인 숫자하고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기사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2006년부터 17년까지 약 10년간 4배나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나라가 못 살고 어려울 때 이 무당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우매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더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대로 이해하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로 알 수 있는 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복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늘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이 임해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고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그 지혜가, 그가 갖고 있는 이 지성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만들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빛 가운데 우리 모든 인격이 다 둘러싸여지고 사로잡혀야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지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직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은 있지만 그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저 신기하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재밌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듣는 것이에요. 공부하려고 듣는 것이고 교양을 쌓으려고 듣는 것이에요. 열린 마음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고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만이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순간에 누가 그것을 대적하고 힘써서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바 예수. 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요. 그들을 대적하여 그랬어요. 총독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방해합니까? 여러분, 이 엘루마,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무슨 원한 관계가 있거나 이 두 사람이 해코지를 했거나 상처를 준 적이 없는,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대적해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왜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오로지 이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겐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멸망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든지 말씀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오로지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인생을 실패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를 갖게 할 수도 있고 명예를 갖게 할 수도 있고 성공을 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영광도 좋다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좋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영광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전에 좋다고 말했던 것을 이제는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영광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무엇 보아도 갖다 줘도 그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주일에 오래전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어떤 한 부인이 남편이 주었는지 자기 옷에 붙어있는 그 브로치를 그 밤에 그 귀한 것을 만지작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방에 누군가 불을 탁 켰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귀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즐겼던 이 브로치가 아니고 바퀴벌레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불이 켜지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갖다 버리는 것이, 예. 1초라도 내 가슴팍에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안 버립니까? 주님은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계속 끼고 있습니까? 가슴팍에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죽이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이 가공할 만한 이 파괴력에 죽이는 죄라는 것이, 그것을 몰라요. 절대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기 때문에 더 새롭고 더 새로운 어떤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 복음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의 기쁨이 없이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여기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빛이 임한 사람들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더러운 것은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내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내가 이전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유익된다 말했던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바퀴벌레보다 못하여서,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임을 깨닫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 예수가 알아요? 아, 내가 버려지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돈도 받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을 미혹했던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총독의 영혼이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크고 자기가 위대한 것, 그것 말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리는 말로 그를 미혹하는 것,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그가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인 것이, 거짓 선지자 된 그의 정체성. 복음을 막는 자인지 복음을 위하는 자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사탄의 수하 안에 속한 자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 복음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그 섬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인가? 교회를 흥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높아져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더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진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바울을 사울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순간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요,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의 정체성이 드러났잖아요. 바 예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이 서기오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그런데 복음이 드러나고 빛이 임하니까 그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만났을 때, 이때 바울의 진짜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왜 바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사울이라 했고 항상 바나바가 앞서서 이름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모든 이 선교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 루스드라에서 이 죽을 정도로 이 돌에 맞는 것도 그가 견디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암매, 그 태장을 세 차례나 맞을 때에도 그것을 견뎠던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일주야를 그가 파선하여서 고생했을 때도 그걸 견디고, 강의 위험도 견디고, 많이 자지 못한 것도 견디고, 많이 먹지 못한 것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고, 멸시도 견뎠던, 그렇게 오래 참았던 바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참지 못하는 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막히는 것을 그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분노가, 이 거룩한 분노가 그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주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그를 보니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가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이 가득한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서 둘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는 거짓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악독이 가득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은요, 악행이 가득한 것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악독한 일인 것이, 가장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떤 자요? 그렇죠,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이는 것이다. 몸을 죽이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살인이 바로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그것은 마귀의 자식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저 여러분이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편 4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유익하지 않은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욕된 것을 바꾸어서 너의 마음에 품고 사느냐? 헛된 일을, 그 무익한 것을, 그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보다 너희는 어찌하여 거짓을 구하려는가?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요, 나 자신을 크게 만들어줘요. 나를 위대하다고 만들어줘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을 더 좋아해요. 거짓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고 해요. 거짓을 들으면 내가 축복 안에 사는 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그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여러분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무효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헛된 일로 돌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죠,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해요. 네. 즉시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도 마술사예요. 능력을 행할 줄 알아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 그가 아무리 능력으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그를 이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그가 맹인이 되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맹인이 되는 형벌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내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인생들을 파멸의 구덩이로 빠뜨리고, 안 그래도 연약하잖아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고 허무한 것, 허탄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미혹하고 죽이려 하는 이러한 자를 영원히 영원히 맹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형벌을 내리는 목적은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도 깨닫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손발을 못 쓰게 하고 어떤 다른 어떤 그런 형벌이 아니라 맹인이 되게 했을까?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맹인이 되어서 그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과 불편함과 그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너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너의 그 가련한 모습, 가난한 모습, 그 헐벗고 그 굶주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실체, 육신의 눈이 맹인되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더 비참한,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가를 잠깐의 그 맹인되는 기간 동안에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에게 자비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가 아주 굳은 얼굴로, 그렇죠? 이 얘기할 때 아마 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한 얼굴로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엄하게 꾸짖는 그 말씀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의 기회를 그 꾸짖음 속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속에 감추어진 은혜가 10절 이 하반절에도 등장하게 돼요. 읽겠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끊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선언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오늘이라도 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생명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내가 위대하다, 내가 크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던 마술사 시몬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8장 21절 22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교 이 서두에 21절을 제가 말씀해 드렸죠.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것이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너는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눈이 가려지는 이 형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생명의 문을, 회개의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내는 분노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숨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미움 속에 그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이 형벌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린 것은 그의 처절한 경험 때문에 이것을 내린 것이에요.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맹인이 되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만났어요. 빛을 만나니까 그가 이전에 보았던 그 시각, 그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렇죠? 사흘 동안.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전에 교회를 봤을 때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만나고 빛을 보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도 잠시 동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해보다 더 밝기 때문에 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에 눈이 멀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 어떤 손을 더듬으면서 나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이 형벌이 잠시 동안 내려진 것이에요. 그 바 예수를 보았을 때 자기도 거짓에 치우쳐 있었고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자기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했을 때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빛 가운데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바 예수를 보았을 때 그가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더 했지. 이 눈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하는 그 시각이, 그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했지.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시켜 주려고 이것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나는 더했지, 그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어떤 영혼을 봤을 때 아무리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영혼을 봤을 때 나는 더했지. 그러나 주님의 크신 권능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내가 인간적으로 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거짓에 미혹되었던 이 총독이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대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기를 쓰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회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 속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이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해도,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그 대적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믿지 못하고 미혹된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작정한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